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곤한 그런 모든 성도들의 심신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은혜를 맛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붙드시고 또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민수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물론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애굽 사람들만큼 그런 어떤 자유나 특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공동체 또한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등불을 켤 때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이것은 성막에서 등불을 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타버네클에서 등불을 켤 때 일곱 등잔이 있습니다. 7 램스탠드가 있죠. 등잔대 앞에서 이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추게 됩니다. 이것을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여기 3절에 보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이 등불을 비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빛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이 그 성소로부터 비추시는 그 빛,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로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이 빛,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은 빛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 빛이 세상을 밝히는 그 빛임이라는 거죠.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는 자,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길이세요, 그리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탈발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에는 어둠은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삶과 죄악된 가르침이나 죄악된 잘못 어그러져 있는 것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소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 바로 하나님의 빛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성막이 그들 그 텐트 진중에 제일 정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빛을 바르고 계신다. 진리의 빛을 바르고 계시는데 그 진리의 빛을 바르고 계시는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의무가 빛에 속한 공동체 일원들이 해야 할 바고 이 공동체는 빛에 속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았던 공동체가 아니라 빛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론에게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일급 등잔, 그 등잔에서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 것이다. 그 성소의 불이 비치는 것이, 빛이 비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비춰라. 그래서 그 빛이 결국 진리의 빛.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 그분,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여러분, 빛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주님 안에서 참된 빛 가운데서 우리는 교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가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은 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진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짐을 받은 자들만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기서도 요한 1서에서도 정확히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사람들, 그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빛 가운데 걸어가고 행하는 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자만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그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님하고도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온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에도 보고 하면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빛의 공동체 안에서 빛 안에서 걸어가고 빛 안에서 그냥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죠. 그 빛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미쁘시고 깨끗해 해주신다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사귀는 코이노니아는 펠로우십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벌써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성소에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그 빛의 비춤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빛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냥 광에서 그냥 자기들만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You are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He didn't say you will become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declare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declare your identity, spiritual identity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빛의 자녀들은, 빛에 속한 자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과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둠이라는 것과는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 빛을 비춰주는 것, 성소로부터 시작된 이 빛, 빛, 이 일곱 등잔의 등잔대 앞으로 등불을 켜서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을 깨달으라. 빛 대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비추임을 받은 자로서 결국 그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비춰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은 이 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춰야 될 것이 그들의 마땅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그들을 향하신 부르심, 그 거룩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비추는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백성들은 구별되었다라는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별되었죠. 정결하게 되었죠. 그들이 구별된 그 목적은 정결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래서 봉헌되어졌다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이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아까는 빛을 비추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라, 그 빛을 세상에게 반사하라 이런 의미가 되지만 두 번째는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그러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레위인만 불렀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지만 레위인을 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택했다라고 대신해서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7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 하는 거죠.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는 것은 그 죄를 속하게 됐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클렌징 됐다, 어터닝 됐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한다. 삭도로 민다는 것은 이 몸을 삭도로 민다는 건 죄로부터 결단하고 단절한다. 이게 다 몸에서 삭도로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쉐이빙한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모든 것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심볼라이즈 한다. 그것을 뜻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의복을 막 찢고 그것을 찢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증표로 보였듯이 이 의복을 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한다,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가 깨끗해 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한다,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냐면 이런 것들, 지금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빨게 하는 거, 이게 다 정결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 번제물이라는 것도 레위기 1장에도 보면은 죄를 속하게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희생, 헌신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그 소재물로 가져가고, 이제 소재는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감시해주고 있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 속죄제물, 이거 자기의 죄,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다 모으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의 지파의 대표자가 나와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그 레위 사람들한테 전가시켜줘서 레위 사람들이 결국 성막에 가서 봉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그런 책임, 의무를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전가시킵니다.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하지만 그 자체가 다 예배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의 속죄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고 이런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11절에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게 요제입니다.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요제의 의미입니다. 흔들어 바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합니다. 14절을 보면 구별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헌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서 봉사하게 합니다. 회막에서 결국 제사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은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봉사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택한 구별된 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만 구별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도 또한 구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나시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의미, 그 거룩하다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합니다. 근데 레위를 왜 그 사람들을 취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음이라. 그때 구별했어요.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장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별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 장자나 처음 태어난 자를 칠 때 이스라엘에게 속한 장자, 처음 난 그 동물들의 태생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 태어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장자를 취하지 않으시고 대신해서 레위를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를 취한 것은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들을 택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자기의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첫 장자들 뿐만 아니라 장자를 요구하고 처음 태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의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땅히 정말 애굽 사람들은 첫 번째 장자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장자들 첫 태생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들을 사실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나의 소유인데 내 것인데 그들을 다 택하기보다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대신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대신한다라는 것.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였죠? 19절에 나와 있는 거. 아론 이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들에게 주어서 결국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하여 봉사하게 해서 결국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프리페어하고 결국 예배를 주도 이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그 성막을 움직일 때요. 뭐 그 성막을 이루고 있는 기둥이나 이런 거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꼭 제단에서 제단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막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한다. 그래서 레위인을 취했다. 그 목적에 나오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대신해서 이제는 속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서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성소에서 뭐 하겠다 하고 성소에 나와서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한다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한다는 것은 장자만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첫 장자 대신에 이 레위 지파 사람을 택했는데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신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대신하여 대신 그 다음에 위하여 속죄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대신하고 속죄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사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러 왔다.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랜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기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실 for he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s a ransom for many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봉사를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as a ransom 속죄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봉사의 원리 대신해서 봉사하고 위하여 속죄해서 자기를 속죄물로 드린 예수님 그 희생적 사역이 여기 이 두 단어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봉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되었다. 대신하여 봉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속죄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봉사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성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정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했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이루지 않고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영적인 재앙.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함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마땅하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단절을 통해서 영적인 패망과 영적으로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할 사람이고 패망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재앙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그 속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고 또한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여 희생이여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들이시면서 이 희생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분의 보혈의 공로다라고 제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것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뜻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우리가 다 부정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바로 회복이 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체험을 해야 된다. 은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더 큰 체험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체험보다 그 어떤 사실보다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한 어떤 컨빅션 확신이 없고 그냥 아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 믿지 않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확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 그 구속의 은혜는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니까 진정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진정한 은혜 아닌 다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고 갈구합니다. 성경적인 은혜를 그리고 성경적인 체험을 하시려면 성경적인 바로 은혜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믿는 자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봉사하셨습니다. 자기를 속죄물로 드릴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봉사하셨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속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교제를 참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빛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빛을 우리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 안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레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보면은 레위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거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대속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죄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걸 믿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여기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 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사랑 사랑하지만 형제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본질적인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의 정말 정결한 삶, 거룩으로 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그 전절에는 그 제가 말씀한 그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보배로운 피로 깨 된 것이다. 여러분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빛,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는 생명 얻은 자는 그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을 여러분 비추시길 바랍니다. 이 비추시는 것은 나의 겉모습만 비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별된 자로서 정결하게 됨을 된 자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속죄제물 번제물 다 죄의 삼을 받은 자입니다. 왜 이렇게 정결의식을 먼저 시키는지 아세요? 죄가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 회막에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에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세워서 이런 정결의식을 번제제사 그러면 이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을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바로 번제 제사, 그 속죄 제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그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재앙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너희들이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재앙을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 피로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결하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여기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은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평신도가 목사하고 목사 필요 없어 내가 할래, 이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봤지 않습니까?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계속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거룩함으로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사실 이 칭호들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와있던 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칭호들이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뜻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목사의 역할이나 직임이나 평신도의 직임이나 다 똑같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사와 교사를, 사도를, 선지자를, 전도자를 주셨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목사라는 신분에서 보면 교사라고 했는데 그게 어퍼스트로 이 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교사와 목사가 같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티칭한다는 의미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바로 인식을 하시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것이, 이런 전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여기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marvelous light,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교제하고 사귀고 은혜받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복음의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구별되었는지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로 구별해 주셨고 어떤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해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구속의 일,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저희들 가슴 속에 새겨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 용서받은 자, 깨끗하게 된 자를 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